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네팔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7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각급 의료시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 사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인터넷을 통해 네팔인과 외국인 등 수백 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은 노숙을 하며 보호시설을 찾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일부 마을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유엔은 네팔 정부의 보고를 인용해 전국 75개 구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개 구역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의 국제사회의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재난대응팀은 수색과 구조, 복구작업 지원 등을 위해 재난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팔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우선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6명으로 구성된 지진 구조팀과 미 국제개발처 직원들이 어제 네팔로 향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국가재난대응팀 요원 40명을 네팔에 파견하고 3톤 분량의 보급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편으로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과 중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등도 재난대응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미국 동부 보스턴에 도착해 7박 8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는 보스턴에서 존 F. 케네디 도서관을 둘러본 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사저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오늘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현장을 찾아 헌화한 데 이어 하버드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갖습니다. 아베 총리는 MIT 대학도 들른 뒤 오후에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내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촉진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 주의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오늘로 예정됐던 인도 방문 시간을 잠시 늦추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존 캠벨 최고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봄철 대공세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탈레반은 자신들이 쿤두즈 주도 바자르에 진입해 이 지역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BOA에 어제부터 진행된 소탕 작전 과정에서 적어도 40명의 탈레반 요원들을 사살했으며 정부군은 5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늘 뉴욕에서 이란 핵협상을 재개합니다. 두 장관의 오늘 회담은 이달 초 발표된 이란과 서방 6개국 간 잠정 핵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유엔의 핵확산 금지 조약 행사를 겸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활동이 평화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핵협상의 비판적인 인사들은 서방 6개국이 이란에 너무 유화적이며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만 해제하고 핵활동은 계속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주변국들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내 섬을 개간하고 활주로와 기반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일 간 미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총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오늘로 예정된 남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협의 계획이 북한의 사정으로 무산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과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두 나라 미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연설에서 밝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내용도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버스턴에 도착해 일주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에 역사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과 패전국에서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한 두 나라의 관계를 종전 70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운 관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두 나라의 의지는 아베 총리의 주요 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공식 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 방문과 다를 바 없는 핵심 행사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엔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어 29일 오전엔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사사의 게니치로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역사적인 상징성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You couldn't believe it. A Japanese prime minister will address the joint.
사사의 대사는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사상 처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이 미일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새로운 동맹시대를 구축하고 선포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 의제는 국방과 경제, 미래 공동가치와 비전 선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나라는 27일 열릴 외교 국방장관 간 2+2 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 정상회담에서 이에 기반한 군사 동맹의 확고함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비 부담을 덜고 영내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대아위다오의 영유권 분쟁 등 다각도로 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군사 문제에서 이른바 정상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일본의 주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nd let me reiterate that our treaty commitment to Japan's security is absolute.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이 발표되면 일본은 지리적 제한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군과의 군사 협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정책연구소의 메르데스 밀러 연구원은 VOA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여러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o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the U.S. definitely wants to do is to send a strong signal not only to China but also to the rest of the region.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하고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중동 평화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현안에 대해 가치 공유국인 일본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 28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포괄적인 진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사사 일본 대사는 아베 총리가 TPP와 관련해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 민주주의 등 미국의 가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실현할 나라가 동맹인 일본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nited States, Japan are the major driving force to do this.
미국과 일본이 아태 지역에서 공동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란 것을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을 통해 강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 지역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 과거사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침략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원하는 진지한 반성이나 공개적인 사과 표현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24일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반 메데로이스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미국은 위안부 문제가 정직하고 건설적이며 진솔한 방법으로 치유를 촉진하고 최종 해결돼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tress that it's important to address history questions in an honest, constructive and...
메데로이스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국장급 협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최근 의회 연설과 공동서한 등을 통해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도착 다음 날인 27일 하버드대학 케네디대학원에서 연설한 뒤 학생들과 대화를 갖고 매사추세츠 공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오후엔 워싱턴으로 이동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즉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방문은 역사 인식에 대한 반성을 상징하는 행보여서 이번 방문을 통해 밝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9일 미국 의회 상원 합동 연설 뒤 오후엔 상원 의원들을 별도로 만나고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연설합니다. 이어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 달 3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사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7일 남한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만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사정으로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관계자들이 이날 평양에서 개성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일이라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측의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은 지난 24일 담보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1차 협의를 가진 뒤 27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관련 설명입니다.
어떤 협의에 있어서 우리가 둘 주안점은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그 담보서 문안 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일단 담보서에 관련된 협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연체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을 맞아 입주 기업들에게 기존 임금을 받으면서 북한이 요구한 인상액에 대한 차액을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123개의 입주기업 가운데 북측의 3월분 임금을 지불한 기업은 18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담보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지침을 어긴 기업들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인상 방침은 제도 개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는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측 관리위원회 요청으로 당초 20일이었던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에 온실 조성 사업을 위한 관계자 방북과 함께 15톤의 소규모 비료 지원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 승인은 지난 2010년 4월 2.6톤 규모 이후 처음입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2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방북 시 사리원 지역에서의 온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비료 등도 반출됩니다.
이에 따라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로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들어가 텃밭과 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북하는 재단법인 에이스 경함은 지난 2009년 3월 북측과 협력해 사리원 지역 3만 3천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방북을 통해 비닐하우스 50동을 추가로 조성하고 온실 농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리원 지역 온실 농장을 비닐하우스 300동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 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은 사실상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 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온실 조성 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과 러시아 간 복합 물류 사업인 나딘 핫산 프로젝트의 본 계약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나딘 핫산 프로젝트 시범 운송과 관련해 본 계약 체결까지 7부 능선 이상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 측 점검반은 나딘 핫산 프로젝트 2차 시범 운송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나딘항에서 진행된 현장 점검을 마치고 24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딘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 나딘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화물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변 핵 활동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진단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하이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I strongly suspect that there's an enrichment facility outside of Yongbyon.
아이논 전 특보는 24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 핵 계획의 불투명성을 우려했습니다.
I assume they are using that facility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uclear weapons.
북한이 비밀 시설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0개로 추정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추정치는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추정치를 갖고 있지만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이 영변의 핵 활동을 사소한 문제로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Now, you know, in highly enriched uranium production capacity based on the second program, which really makes the Yongbyon program look almost insignificant now.
특히 은닉하기 쉬운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성상 여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석자는 따라서 최근 보도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 중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생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핵 보유 현황 자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뜻하고 핵 보유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추세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무렵 북한의 핵무기가 80개에 이를 수 있다며 중국도 우려할 만한 두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아이논 전 특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 간 원자력 협정 타결이 향후 북핵 협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is agreement will have very much impact on prospects for successful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현재 성공적 협상의 가장 주요 걸림돌은 경제와 핵 억지력을 동시에 개선시키겠다는 북한의 병진 노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터차 석좌는 이번 원자력 협정 협상 타결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해상으로 기습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격파하는 한국의 70mm 유도 로켓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70mm 유도 로켓이 네 발째 시험 사격에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면서 내년 중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도 로켓은 서북도서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격침하는 무기 체계로 북한의 공기 부양정이 침투하면 발사 차량의 탐지기가 이를 식별 추적하고 발사되는 유도 로켓의 표적 정보를 제공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황해도 고암포에 대규모 공기 부양정 기지를 완공했으며 최근에는 공기 부양정을 이용한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회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생조차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22일 북한의 인터넷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이날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박스 개발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슈미트 회장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그나마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인트라넷도 검열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대학생들도 혼자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고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두 명이 서로 감시를 하게 한다고 슈미트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차단된 암흑 속에 가둬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업인 박스사의 에론 레비 회장은 농담 섞인 어조로 박스사의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북한에서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등 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해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슈미트 회장은 북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거래가 금지된 4개국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슈미트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방북해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는 3년 뒤에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 지명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평창을 북한의 평양과 혼동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평양과 평창을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4일 한국 강원도 평창에 가려다 평양에 도착한 한 케냐인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케냐에서 소를 키우는 42살의 데니엘 올로마의 올레 사피 씨. 사피 씨는 지난해 10월 평창에서 열린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니 평창이 아닌 북한의 수도 평양이었습니다. 사피 씨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행 비행기로 갈아탄 뒤에도 평창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비행기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다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도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한국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주 발전이 안 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피 씨는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을 본 뒤 잘못 왔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입국 사증이 없었던 사피 씨는 입국장에서 북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잘못했다는 각서를 쓰고 베이징으로 쫓겨났습니다. 결국 비행기 값이 추가로 들었고 북한을 허가 없이 입국하려던 죄로 $500의 벌금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행기표 발권 과정에서 혼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피 씨는 케냐 나이로비의 여행사에 평창행 비행기표 예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직원이 컴퓨터에 최종 도착지를 입력하자 가장 비슷한 지명으로 평양이 검색된 것입니다. 이 직원은 두 도시의 이름이 매우 비슷하다며 이런 실수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년 뒤 평창에서 열리는 2018 동계올림픽에 수만 명의 관람객과 운동선수들, 응원단, 기자들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 연설에서 평창은 평양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영어로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평양과 지명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이 있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짓는 등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혼선은 더욱 가중됐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북한을 혼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공식 영어 명칭이 Republic of Korea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인 국명부터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상하리만치 많은 수의 통계와 통관 관련 직원들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기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북한의 13,000개의 지명이 중첩된다는 미국 지명위원회 더글러스 켈드웰 위원장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탈북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축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체육인 모임, 기업 등도 이 축구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 지도를 받는 아이들로 붐비는데요. 봄 햇살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는 아이들 모습이 참 씩씩합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은정초등학교인데요. 은정초등학교 축구단인 은정YP 축구단은 탈북 어린이들이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창단했습니다.
예, 저희 YP 축구단은 양천구 체육회,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양천경찰서,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네 단체가 모여서 서로 후원하고 서로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축구단입니다.
은정초등학교 김기홍 교감 선생님의 설명인데요. 이처럼 은정 YP 축구단은 은정초등학교와 인근 양천경찰서, 그리고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하는 한 축구교실 등 다양한 관내 기관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 뒤에 붙는 YP라는 이름도 양천폴리스, 그러니까 양천경찰서를 뜻하는데요. 탈북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탈북민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축구단을 선택했습니다. 단체 종목인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키우라는 취지인데요. 계속해서 김기홍 교감 선생님의 말입니다.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전혀 그 자체를 의식하지 않게 지금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체육, 문화예술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또 이탈 학생들의 생각보다 그런 분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정초등학교에는 탈북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 어린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음악 동아리와 야구부 등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YP 축구단도 그 일환으로 이달 중순에 창단했는데요.
예, 저희 학교가 그 탈북 학생들이 42명이 있어요. 그 밴드를 조직해서 14명으로 구성된 또 밴드, 탈북 학생과 일반 학생하고 같이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뭐 농구단도 있고 또 야구단.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학생 10명. 하고 일반 학생 10명,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된 축구단입니다.
은정 YP 축구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양천구에 있는 한 축구교실에서 지원했는데요. 은정 YP 축구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신현석 코치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에 주위에서 좀 걱정을 많이 된다고는 얘기했는데 근데 저도 아이들 가르쳐본 지 좀 오래됐고 해서 크게 걱정은 없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오히려 말도 더 잘 듣고 아이들 더 밝고 일단은 막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이 딱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풀고 이게 아이들이 순진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예, 더 다른 학교보다 더 부각돼서 보여가지고 수업하기 정말 더 좋습니다. 지금 20명 중에 50대 50으로 이렇게 모여졌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혀 티나지 않게 네, 그냥 일반 어린이들이랑 탈북 어린이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서로 다 친해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전혀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끼리도 이제 인성적인 면이나 나중에 커갔을 때 모습이 정말 더 밝고 더 뭐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뭐 안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서로서로 다 친해질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을 보면서 신현석 코치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여러 학교나 유소년 축구단들과 시합 일정도 짜고 있고요. 이에 대비해 각자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 계획도 꼼꼼히 준비합니다.
저희 가구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5학년, 6학년, 뭐 4학년은 몇 명 안 되고 5, 6학년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존에 하던, 운동하던, 막 2, 3년 동안 운동하던 아이들이랑 시합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이들 운동 가르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발! 원, 투, 원, 투. 그렇지. 역시 주장. 오이. 팔 올리고. 원, 투. 오른발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국 학생들과 탈북 어린이들이 딱 반반 섞여 있는 은정 YP 축구단. 누가 탈북민이고 누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은정 YP 축구단의 단원들입니다.
밴드랑 농구랑 뭐 저는 뭐 학교에서 대표로 나가는 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있고요. 아직 서툴리긴 하지만 연습만 잘합니다. 이제 스포츠 클럽 해서 시합도 많이 나가게 됐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친구예요.
4학년이에요. 밴드도 하고 축구도 합니다. 축구도 재밌고 밴드도 재밌어요. 축구랑 경기하는 거가 제일 재밌습니다. 다 같이 친한 그 아는 형들이랑 함께해서 좋아요.
축구 잘하는 형들도 많아요.
저희는 기술도 많고 뭐 키도 큰데 키 작은 사람이라도 달리기가 빠르고 그래요.
앞으로 있을 다른 어린이 축구단들과의 시합에 대한 각오도 대단한데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등하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운동 축구단이에요.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게 신나게요. 계속 꾸준히 빠지지 않고 연습해요.
저는 아마도 수비가 되면은 골키퍼 앞에 있어가지고 잘 막을 거예요. 우리 만나게 되면 열심히 하자. 우리 토요일마다 기술을 맨날 배워가지고 니네도 이길 거야.
운동 화이팅! 화이팅!
팔 올려. 자, 이 상태로 드리블이 돼야 돼요. 이렇게 드리블. 투, 투, 원, 투. 자, 이쪽.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팔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피 이란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핵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동남아 정상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지난 25일 네팔에서 80여 년 만에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명피해 집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3,8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도 매 시각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네팔 정부 관계자들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네팔에서는 지난 1934년 발생한 진도 규모 8.1 이상의 대지진으로 만 명 이상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진 피해 지역도 굉장히 넓죠?
그렇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거의 1000km가량 떨어진 인도 콜카타에서도 흔들림은 느꼈을 정도로 네.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국토의 40%가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팔뿐만 아니라 주변국 인도와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등에서도 많게는 수십 명씩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서도 지진으로 최대 50층 건물 높이의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등반객 18명이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하루에 에베레스트에서 잔사태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여전히 수백 명이 고립된 상태고요. 앞으로 수색과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에베레스트 주변 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이미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예견이 됐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팔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거대한 안반인 이 유라시아판 그리고 인도판이 충돌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단층 등을 연구한 결과 지난 수백 년간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씩 규모 8 정도의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제가 앞서 1934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80년 만에 역시 다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특히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이번 지진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관련 국제학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참석했던 여러 학자들이 곧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각의 응력이 계속 쌓여왔는데 분출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곧 강력한 지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진 피해의 현지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의 경우에 건물의 70% 이상이 붕괴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입니다. 또 카트만두 중심가도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심하게 파괴됐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네팔의 상징적인 건축물들도 심각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조인력도 부족하고 또 구조된 생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과 인력도 크게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장 화면을 보면요. 건물 잔해 속에 주민들의 시신이 그대로 묻혀 있는 참혹한 광경이고요. 특히 간혹 이제 생존자가 구조될 때는 주변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진에서 살아남은 주민들도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충격, 또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운 밤에도 길 위에서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질까 봐 걱정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내리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큰데요. 실제로 지난 25일에 말씀드렸던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이틀간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 같죠?
네, 아직 뭐 초기니까 정확한 추산은 없지만 재건 비용이 앞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팔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라는 비용은 네팔 국내 총생산의 20에서 4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난한 나라라서 앞으로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도 그만큼 어렵고 또 더디게 진행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네팔은 이 관광을 비롯해서 서비스업이 국가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주요 관광지구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 재건은 물론이고요. 이 네팔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갖게 하고 있는데 이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사태를 보면서 구조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죠.
네, 오늘 지진 발생 이틀째를 지나면서요. 외부에서 온 지원 활동도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아직 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큽니다.
네.
주변국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긴급 구호조 인력 또 이 구호물자를 보내면서 지원에 나섰고요. 미국도 이미 수십 명의 정예구조 인력과 구조견 등을 급파한 데 이어서 앞으로 각 지방정부 또 민간 구호단체들도 개별적으로 구조 인력을 계속 네팔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곳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등의 지방정부들도요 이미 각각 자체 긴급 구조인력 파견 계획을 밝혔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자 수집 또 구호기금 모금 운동을 빠르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도요 긴급 구호자금을 배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에서는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크다죠?
그렇습니다. 아직 지진이 일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혼란한 상황이고요. 네팔에 특히 이제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강력한 지진으로 도로 등이 크게 훼손돼서 구조대와 구호물자가 어려움이 필요한 지역에 닿는 것조차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진 후에 폭우가 내렸고요.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 또 여기에 전기와 통신도 끊어진 곳이 많아서 지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네팔은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했는데 이 수도 카트만두의 주요 관광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번 지진으로 외국인 인명 피해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각국이 자국인 생사 확인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금 사망자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인 사망자 중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고위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임원은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지인들과 함께 미국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다가 앞서 말씀드린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네팔 카트만두 공항은요. 이 네팔에서 빠져나오려는 외국인 또 네팔인들을 돕기 위해서 외국에서 도착한 구조와 구호인력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공항을 촬영한 현장 화면을 보면 갈 곳이 없어서 공항 안 또 이 공항 근처에서 쪽잠을 자거나 또 지친 모습으로 이 네팔을 빠져나올 항공편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뉴욕에서 만난다고요?
네,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핵확산 방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열리는데요. 두 장관도 나란히 참석을 하고요. 특히 이 두 장관이 이번 회의와 별도로 회동을 가질 거라고 미국 국무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게 이달 초 이란 핵협상 참가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후에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되고 있고요. 이제 이 협상국들은 이달 초 합의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두 장관은 오늘 만남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상원 공화당 중진 존 맥케인 의원이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현재 이란 핵협상 중인 내용을 보면 그대로 타결될 경우에 중동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발언과 이제 같은 내용이죠.
네.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오바마 정부가 협상의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협상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요. 이란이 핵협상 타결 후 합의를 어길 경우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의문이 생긴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달 초 기본틀의 합의 후에 합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핵협상 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시점과 방법을 놓고 여전히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 대통령 또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핵협상 타결과 이 최종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가 일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합의 후에 이란의 이행 여부를 놓고 단계적으로 제재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해석에 뚜렷한 차이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따라서 앞으로 최종 타결까지 여전히 어려운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맥케인 의원의 이란 핵협상 관련 발언을 전해드렸는데요. 상원에서 이란 핵협상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핵합의 후에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또 향후 90일마다 행정부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음을 의회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현재 추진 중인데요.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이번 기본틀 합의로 이란의 핵무장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맞았다면서 미국 의회가 편견을 갖지 말고 최종 시한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봐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동남아 정상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어제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를 다뤘지만 특히 여기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요. 회원국들은 중국의 이 최근 인공섬 또 군사시설 건설 움직임을 비난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수위를 놓고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나라가 관련이 돼 있는데 각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동안 가장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온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네.
중국이 필리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플래틀리 군도, 이제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라고 하죠. 이곳에 네. 인공섬을 조성하고 여러 개의 활주로 또 유류 보급 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이 시설물을 확장하는 게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포착이 됐었죠.
네.
또 베니그노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활주로를 완성하고 전투기를 운영할 경우에 자국 전체가 작전 범위에 들게 된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까지 경고했었는데 아퀴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된 베트남의 응웬던 중 총리도 이런 필리핀의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상들 사이에 다른 입장도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국인 말레이시아의 나지브 라작 총리는요. 중국의 최근 남중국해 움직임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강경한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국 등도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레이시아 라작 총리는 앞서 아세안에서 추진됐던 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 제정, 그러니까 공동수칙을 통해서 긴장 고조나 충돌을 막자는 이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촉구했는데 하지만 중국은 앞서 여기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죠.
공동성명에도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하지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고요.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는 간척공사에 대해서 일부 정상이 표명한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 이런 공사는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간접적인 문구만을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의 남중국해 섬 건설은 완전히 주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의 지적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현재 이 1940년대 자국지도에 처음 등장한 경계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섬 건설도 합법적이라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자국 영해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건설물을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9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고 최저 11도, 최고 2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약간 구름, 최저 9도, 최고 25도, 해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3도, 최고 22도, 개성은 오전에 많은 구름이 끼다 오후에는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4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30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 끼겠고 최저 3도, 최고 18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많은 구름 끼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3도. 원산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3도, 최고 26도입니다. 선봉도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10도, 최고는 1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많은 구름이 끼다 오후에 구름이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날씨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네팔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거의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각급 의료시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 또 본격화되면 사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인터넷을 통해 네팔인과 외국인 등 수백 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은 노숙을 하며 보호시설을 찾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일부 마을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유엔은 네팔 정부의 보고를 인용해 전국 75개 구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개 구역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의 국제사회의 구조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재난대응팀은 수색과 구조, 복구작업 지원 등을 위해 재난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팔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우선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6명으로 구성된 지진 구조팀과 미 국제개발처 직원들이 어제 네팔로 향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가재난대응팀 요원 40명을 네팔에 파견하고 3톤 분량의 보급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편으로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과 중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등도 재난대응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은 이번 지진으로 약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미국 동부 보스턴에 도착해 7박 8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는 보스턴에서 존 F. 케네디 도서관을 둘러본 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사저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오늘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현장을 찾아 헌화한 데 이어 하버드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갖습니다. 이어 MIT 대학도 들른 뒤 오후에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내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촉진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5년 안에 유럽연합 가입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늘 키예프에서 열린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며 유럽연합 가입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움직임은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지난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셴코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유럽연합 가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부패 해소와 경제개혁 노력은 더뎌졌습니다. 한편 이번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상임위원장과 도널드 터스카 유럽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 주의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오늘 예정돼 있는 인도 방문 시간을 잠시 늦추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존 캠벨 최고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봄철 대공세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탈레반은 자신들이 쿤두즈 주도 바자르에 진입해 이 지역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BOA에 어제부터 진행된 소탕 작전 과정에서 적어도 40명의 탈레반 요원들을 사살했으며 정부군은 5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주변국들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주요 무역로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